사람의 종류를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 있잖아요. 그 도구로 설명한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줄자로 이렇게 재서 아, 이것도 이 사람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그 늘 줄자형이 있답니다. 줄자형. 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해요. 예, 피곤해요. 예. 또 두 번째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망치형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냥 다 망치로 다 박아요. 예, 다 박고 내 의견만 중요해요. 내 의견만. 예. 망치형이 있답니다. 망치형.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표형이 있대요. 대표형. 그냥 다 깎아버리죠. 깎아버려요. 예. 또 다른 사람을 갈아대는 그라인더형. 예, 그라인더형이 있대요.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도끼형이 있답니다. 도끼형.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받아요. 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상처받아요. 그런 사람 있죠? 예, 주변에 없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종류의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셨을까요? 때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줄자형을 만나고 망치형을 만나고 뭐 대패형을 만나고 그라인드형을 만나고 도끼형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두었을까? 조금 덕스럽고 이해심도 많고 조금 포근하게 안아도 주고 다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는 그런 좀 인격이 잘 갖춰주고 좀 잘 성품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많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망치형임, 망치형, 또 도끼형, 막 상처를 막 주고요. 예. 또 줄자형, 그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지. 예,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그런 종류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참 힘들지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명품 인생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하기도 하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내가 분노하고 화를 잘 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제의 훈련을 배우기도 하고 인내의 훈련을 배우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됐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명품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깎아야 될 부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깎아내야 될 부분들,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다듬고 계세요. 때로는 도구로 쓰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망치형을 만나기도 하고 줄자형을 만나기도 하고 도끼형을 만나서 그래서 때로는 또 이렇게 상처도 받으면서 견디는 훈련도 하고 참아내는 훈련도 하고 인내하는 훈련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서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요. 참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가 곧바로 다 왕이 되지 않았거든요. 곧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고요.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피 생활도 보냈습니다. 숨어 지내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명품 인생 되게 하시려고 다듬어 가셨어요. 다듬어. 그 도구로 사울이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이 도피하는 세 번째 도피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수차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 했어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때마다 다행스럽게 그 창이 빗나갔고 또 다윗이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살 수 있었죠. 또 때로는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들도 있었지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살인면허를 줍니다. 공개적으로 살인면허를 줘서 제거령을 내려요. 제거령. 내 눈앞에서 좀 나타나지 않게 좀 해라. 난 다시는 보기 싫다 다윗을. 그래서 완전히 죽여라. 이렇게 그 군사들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죽지 않고 밤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치죠. 예, 도망을 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을 찾기 위해서 잘 훈련된 사울의 군사 3천 명이 수색을 합니다. 샅샅이 수색을 하죠. 다윗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수색 지역이 어디냐면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 근방이죠.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의 샘. 이곳은 지금도 가면 염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예, 엔게디 골짜기로 쫙 올라가면 이 사해 바다를 거쳐서 이 사해 바다 앞에 이제 엔게디 골짜기가 위치해 있는데 그 엔게디 골짜기를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풍광이 멋있는 것은 아주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아주 멋있습니다. 물들이 너무너무 멋있고요. 그러면서 그 엔게디 골짜기로 막 올라가면 너무너무 멋있는데 숲이 형성되어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숲이 더 아주 우거져 있지요. 예,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염소들이 이제 뛰어놀고 있고요. 또 좀 더 올라가면 석회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이렇게 바위들로 형성이 돼 있어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동굴이 많다는 거예요. 동굴이. 예, 동굴이 작은 거 뭐 큰 거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이제 동굴들이 위치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현장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지요. 다윗이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엔게디 골짜기에서 바라보는 사해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그 장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올라가면 정말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연못같이 큰 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요. 이 바위들이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리가 울려요. 울려. 저같이 찬양을 못 부르는 사람도 거기서 찬양을 하면 막 울림이 돼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같이 한번 가지요. 엔게디 골짜기 한번 올라갑시다.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찬양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이곳에 어느 지점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정보를 듣고 그래서 사울의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엔게디 골짜기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을 하고 있어요. 여기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3,000명, 여러분 대단해. 다윗을 잡으려고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씩이나 동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3,000명은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요? 잘 훈련된 3,000명을 대동해서 가야 될 만큼 그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낄수록 그의 두려운 마음은 더해졌어요. 그리고 그를 제거할 마음은 더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그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수색하던 중에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예. 사울도 그거는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변이 급하면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용변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그 호위병도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홀로 그 가까운 인근의 동굴에 이렇게 몰래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뒤를 이제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하필이면 바로 그 자리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은신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우연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호위병도 하나도 없이 홀로 그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옷을 벗고 어정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등을 보이면서 절호의 기회죠. 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숨에 완전히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제압해버릴 수 있는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제압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비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도 한탄스러웠는데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때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을 따랐던 군사는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정예 요원이 아닙니다.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살다가 그냥 마음이 어려웠던 자들, 빚진 자들, 뭐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이 다윗을 따랐을 뿐이에요. 군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모자람이 있어요. 그냥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고자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이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밀어붙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원통했거든요. 그동안에 참 도망자의 신세는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 혼자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옷을 벗은 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압해버릴 수 있는 단순간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다만 이 사울의 겉옷자락 조금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증거물로 삼고 나머지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사랑해서요? 사울을 존경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포인트는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 죄송스러운 일로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죄송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입니다.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개입함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감정의 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그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처지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수 없는 나날 동안에 쫓기며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현듯 증오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아, 분노가 일어나고요. 억울함이 일어나고요. 지난 세월 동안에 쫓기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나면서 막 증오심이 일어날 것이고 분노와 복수심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절호의 기회라 할지라도 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물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옷자락을 벤 것이 왜 죄일까?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은 아니 죽이고 정말 간절히 죽이고 싶은 일을 갈면서 지난 세월 보냈던 것에 대한 살인의 감정이 꿈틀대고 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에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마음이 찔림을 갖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보여줬던 마음의 찔림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감정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막 싹 들고 그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내 안에 막 살인의 감정까지도 꿈틀대고 있는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행동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신데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할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 혹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 살인의 감정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제목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찔린 거죠. 그 옷자락 조금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10절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웠으니 내가 결코 개입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요. 우리는 항전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될 만한데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좀 하는데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항준직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기도하고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찔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는 한 과정으로서 사울왕이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의 말과 욱하는 감정에 매여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처신과 행동에 절제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멈추어서는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시시각각 미움, 증오, 또 살의를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 믿음 따라서 처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제2의 사울을 죽이셨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제2의 사울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제2의 사울, 증오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안갚음 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제2의 사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는데 그 제2의 사울을 죽이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명품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충분히 보복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라면 보복해야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감정에 매여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든 감정에 매여서든 어쨌든 보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일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넣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넣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실 사울이 전면 이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여 할 때 다윗은 오히려 더 안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위기의 순간인 것 같은데요.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더 안전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기의 순간은요, 사울이 홀로 있을 때, 내 내면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가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안갚음해주고 내가 복수해주고 할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마터면 보복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왕국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한숨을 쫙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 자칫하면 다윗마저도 놓칠 뻔했다. 자칫하면 다윗마저도 놓칠 뻔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감정에 묶여서 만약에 사울을 죽였더라면 칼을 꽂았더라면 보복했더라면 용서하지 않고 보복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 지금까지 다윗을 명품 인생 되게 하시려고 다듬어 오셨던 하나님의 수고가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말짱 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들여서 지금까지 다윗을 다듬어 오셨는데 그런데 아휴, 다윗마저도 놓쳤네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멈추어 섰을 때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의 행동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래 다윗이지 역시 다윗이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철저히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는 믿음 따라 처신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걸림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연단하는 연단의 돌이었는지 모릅니다. 도구로 말한다면 사울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때론 망치로 때론 대패로 때로는 도끼로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감정에 매여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몇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감정에 매여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분 나빠 못 나가겠다 상처받았다 재미없다 언짢다 섭섭하다 등등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합니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까? 재미없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재미에 빠져 살겠습니까? 섭섭하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더 섭섭한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다윗은 잠시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잠시 잠깐이지만 내 내면으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요. 왜요?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견뎌야 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갚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이 없는, 보복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은혜의 마음을, 은혜의 꽃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이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공들여 오셨습니다. 잘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수함으로, 지금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감정에 매여서 실수하면 하나님도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끝으로 정리하면서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6절 중간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기 앞서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린 다 압니다.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행동합니까? 감정에 매여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말과 감정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선을 분명하게 그려주셨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나서셔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손 하나 다윗이 깠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우리를 살면서 얼마든지 고민하거나 망설일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7절 전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자기 발로 다윗과 군사들이 은신해 있던 곳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존직 선거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표를 만드십시오. 확실한 증표를 만드십시오. 4절 하반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둣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고, 그가 마지막 증거물로 바로 이 사울의 거둣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둣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여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얘기합니다. 자신이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표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지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는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복, 안 갚음은 그때 당시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듬어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표를 만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에 함께 하시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심의 감정에 따라 마땅히 사울을 죽였겠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임을 알아 그의 행동을 멈추었던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행동의 처신을 사람들의 말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길 바라며, 오늘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듬어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표를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모두가 명품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지난 과거 내가 받은 상처, 억울함, 분노, 손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안 갚음, 증오, 복수, 살인해야 속이 후련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일까요? 복수하면 자유로울까요? 살인하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전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명품 인생이 아니라 옹졸한 인생, 실패한 인생, 허접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된 인생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도구로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적으로 맡기는 자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증표를 만들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양정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거룩한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의 과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